네,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1절부터 그 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바울이 이 빌레몬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내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활기가 넘치고 또 효과적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더욱 알아가는 걸 통해서 이제 믿음의 교제가 더 이렇게 활기 있고 효과적이 되어서 참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빌레몬을 위해 특별히 이제 칭찬을 한 것은 너의 그 사랑의 섬김이 이제 성도들의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은 내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성도들의 그 내장을 참 시원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바울이 격려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살피게 될 말씀은 이제 8절부터인데, 우리 8절은 지난주도 좀 살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얼마든지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는 빌레몬에게 또 정중하게 또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제 간구하고 호소를 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9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그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상황을 소개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누구를 위해 부탁을 하느냐?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을 하는데, 오네시모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갇힌 중에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근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영적인 아들이 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우리가 같이 좀 살피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아들을 낳았죠. 영적인 아들, 갇힌 중에서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이렇게 낳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내가 사랑으로 간구한다 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 일 말고 그냥 한 사람의 생애를 생각할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 참 행복하겠다, 또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참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네, 참 이렇게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참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안 됐고 참 고생스럽고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살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나이가 많고 갇힌 중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영적인 이제 아들을 그가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많은 감동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여러 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태도, 그런 어떤 태도와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 이제 16장 우리 29절부터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이 앞에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서 첫 번째 목적지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그래서 그는 점을 치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근데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줬고 이제 이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려했던 상황이 생긴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이제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막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바울이 무엇을 했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서 이제 밤중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옥문이 흔들리게 되는, 터가 흔들리게 되고 마침내 옥문이 그냥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이제 그때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린 거는 뭐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캄캄한 감옥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뭐라고 소리 들리느냐? 야, 너 몸을 해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너의 몸을 해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절 간수가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지금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그 속에 있던 죄수들은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되죠. 특별히 바울 같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옥에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을 열어줬으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등불을 달라라고 부탁한 다음에 뛰어 들어가서 또 무서워 떨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 말씀, 이제 30절 말씀에 유명한 질문합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1절에 바울이 답변하는데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32절에 이제 간수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참 끝은 너무 아름답게 끝나지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으면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는데 왜 바울은 그 옥에, 그 감옥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왜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한번 그 바울이 그 옥에서 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빌립보 도시에 막 벽보들이 막 붙었겠죠. 무슨 벽보가 붙었느냐? 감옥에서 탈주한 탈주범들. 탈주범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아마 사진, 현상숲의 사진이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이제 더 이상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왜? 탈주범인데, 그 감옥에서 도망간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보를 먼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간수는 목숨을 얻을 수가, 구할 수, 자기가 이제 그 유지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그가 이제 두려워서 질문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초대 이제 성도들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자신의 안위보다는 복음 전파의 진전,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의 빌립보서 1장 12절, 이제 이 말씀은 바울이 아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로마에서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되는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복음 전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뜻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하든 좋은 뜻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바로 이거죠. 그는 자신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복음 전파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뭐 과정, 절차는 알 수 없지만 빌레몬에게서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 오게 되었고,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삶의 일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그는 아들과 딸을 영적으로 낳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그냥 도전하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족스럽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뭐 지금 행복의 초대나 이런 기회를 갖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갇힌 자 중에서 아들과 딸을 낳는 것입니다. 갇힌 자 중에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오네시모를 만날 수 없었겠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빌립보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뭐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한번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바울처럼 갇힌 자 중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영적인 아들과 딸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참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우리가 TV에서나 듣고 보았던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한 번씩은 아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야, 얘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아픔이 사라질까? 정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몸과 영혼에 새겨진 이 깊은 상처가 과연 치료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참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 질문에 압도당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번씩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들의 아픔이 결국, 여러분 이런 말,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흉터, 이 흉터가 뭔가 하면 스카입니다. 스카, 흉터. 이 SCAR. 그런데 이 SCAR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나? 스타, STAR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스카가 우리 삶에 지울 수 없는 그 흉터, 그 상처, 스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나? 스타로 바뀔 수가 있다. 언제 일이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처했던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통,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일에 바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들여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의 나와 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보면 나의 삶을 짓눌렀던 이 스카, 이 상처와 흉터가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놀라운 별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고통을 같이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전한 복음이, 누가 전한 복음만 그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나? 같은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삶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나만 그 고통을 진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은 이 고통을 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들에게 선구자가 되도록, 그리고 선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짓눌렀던 상처와 고통은, 여러분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무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행복의 초대를 한번 여러분이 그냥 기회로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나의 오네시모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삶을 마무리할 때 글을 쓴다면,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처럼, 내가 가난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누구, 내가 질병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누구, 그리고 내가 노년에 내가 낳은 아들 누구누구, 그리고 가정이 가장 아프고 찢겨졌을 때 그때 낳은 아들 낳은 딸 누구누구,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큰 상처를 줬죠.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무익했다, 쓸모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전에는 쓸데없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게 아픔이고 고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거죠. 무익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유익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시죠.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12절을 보시면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 마음을 바로 참 위로했다, 그 마음은 내장이라고 했죠. 여기 신복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내 마음이다. 여러분, 내장이라는 스플랑크나, 그는 내 내장이다, 내장. 그래서 대본 영어 번역은 the very heart, 내 마음 그 자체다, 내 마음 그 자체, 내 심장 그 자체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심장만큼이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정말 그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무익하고 그리고 불의를 끼쳤던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장과 같이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무엇이 바꿀 수 있나? 복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 많고 무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 두 가지 일, 하나는 과거 청산입니다. 저는 참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 말이 가지는 힘,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과거가 청산이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건설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과거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청산되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건설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시나?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그리고 심장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 주위에 오네시모처럼 어쩌면 참 무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걱정이 될 때도 많고, 우리 주위를 보면 남들에게 여러분 참 이렇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바뀔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나름을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바꿔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보혈로 과거를 씻어주시고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유익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성령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13절부터 그를 소개한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본심은 무엇이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아마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노년이니까 정말 그를 머물러 있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노년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머무르게 하고 싶다라고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14절, 이런 본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14절, 그를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를 돌려보내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낙입니다. 다만 내 성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결국 너 성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한 거는 이제 골로 지금 이 오네시모는 법적으로 이제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의 법적인 주인은 빌레몬이니까 그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선택도 바울이 할 수 없다. 정당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도망갔던 노예잖아요. 도망갔던 노예. 그러면 이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 이야기한 것은 너의 성낙을 받고 싶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낙이 필요한 것은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여러분 이 선한 일은 이제 1장 그 6절에 이야기했죠. 이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아는 것을 통해 거기에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선.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오네시모,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죠. 그런데 너의 선한 일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단어 보십시오.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환영해 주는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결국 억지는 뭐냐? 강요입니다. 강요, 필요성에 근거한 강요. 이게 뭔가 하면 억지죠. 나는 지금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 강요하니까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 이 자의는 무엇이냐? 이제 자발적이다. 자발적으로 너의 그 선한 일이 자발적으로. 이제 헬라어는 헤쿠시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헤쿠시오스, 정말 자발적으로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은 어디에 또 좀 등장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2절. 저희 교회도 이제 임직 받으시는 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필요성에 근거한 강요. 필요성에 근간 강요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스스로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겨라. 필요성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고린도후서 9장 7절도 한번 보시죠.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뜻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교훈할 때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 다음 표현 보시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성에 근거한 강요입니다. 필요한 이유 쭉 한 다음에 이제 안 하면 안 돼. 이게 결국 억지죠, 억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절겨내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절겨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지금 빌레몬이 앞으로 바울이 요청하는 일이죠. 그 어떤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형제로 그를 영접해주는 이 일, 이 선한 일 할 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성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걸 확인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돌려보낸다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롭게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섬겼던 이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중고등부 회장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 그 교회 커플로 삽니다. 이렇게 결혼하셨고. 그러니까 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꿈이 하도 이제 어르신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잘 하고 싶어 하는 걸 못하게 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뭐였는가 하면 내 모교회 중고등부 부장 하는 게 꿈이었어요. 꿈.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저는 정말 뭐 그 모교를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로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운 서울에 낯선 교회에 적응을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정착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그래서 처음 이제 뭐 가니까, 여러분 뭐 제 모교회는 제 홈그라운드죠. 그런데 항상 이제 모두가 알아주는 곳이었고, 그런데 이제 낯선 교회를 가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편한 것은 무엇이냐? 누구도 저한테 강요하는 분이 없어졌어요. 너희 할머니가 누군데? 너희 부모님이 누군데? 그리고 네가 누군데?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 강요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자꾸 마음에 나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강요하는 사람 없지만 나도 뭔가 좀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바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경 공부 우리 공부하면 정말 예습을 열심히 해가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서 우리가 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저한테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제 삶 속에 너무나도 큰 흔적을 남겼어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낯선 곳에서 남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파악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훈련의 시간을 갖추지 않았다면 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참 뭐 이런 좀 주의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참 한국교회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목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우리는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또 돌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많은 필요도 꼭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필요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과 여러 가지 또 탤런트들이 아마 일에 가장 잘 부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드리죠. 아 이거 좀 하시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제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근거해서 부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꼭 무엇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갖고 하나님과 한번 대화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요구가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다,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확인하면 여러분이 승낙하시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가 전평신도로 쭉 있으면서 저에게 가장 거슬렸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앞선 교역자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였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순종해야 되죠. 그렇지만 다른 사적인 요구와 부탁들은 어떻게 나의 요구가, 그리고 저분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울이 한번 보시죠. 얼마든지 빌레몬한테 필요성에 근거해서 그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억지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제안하지만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서 검토해서 그 일을 승낙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확인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발적으로 그 섬김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참 우리 내일교회, 저는 참 대구에 와서 한번 소망했던 게 이거였어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을 강요하는 이런 식에서 좀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저는 좀 죄송한 말씀, 성도들을 좀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저는 참 제가 평신도로,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과 대하는 게 훨씬 저는 편합니다. 저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을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앞선 분들에게 요청을 받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 검토해서 여러분이 동의되시면 승낙하시고, 승낙한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 그리고 교회는 그분들의 거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떤 분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가슴을 찢어지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무슨 요청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검토해서 승낙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이제 15절, 16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후로는, 15절 아마, 이제 아마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승낙을 부탁하면서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여기 인상적인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은, 참 이게 그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분명히 빌레몬은 주인 빌레몬에게 악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바로 그 오네시모가 도망갔던 그 일까지도, 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그가 빌레몬을 떠났기 때문에 로마로 도망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었냐?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서,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영원히 있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승낙을 부탁하며 기대하면서 이야기하죠. 야, 그가 너한테 잠시 떠나게 된 거, 너희가 도망치고 너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것까지도 그거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었다. 무슨 섭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영원히 같이 있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다라고 그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누구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우리 자막의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보시죠. 이제 요셉이 정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형들과 다시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0장, 창세기 50장,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혹시 요셉이 마음 바꿀까 싶어서 형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때로는 악한 그런 하나 일까지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 어떤 권세 속에, 사랑 속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누구 손 아래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16절 보시죠. 이제 16절 이렇게 결국 당부합니다.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둬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환영해 줘라. 이렇게 바울은 당부합니다. 제가 이제 이 종을 형제로 받아들여 줘라. 제가 이제 한 3주 전인가 10월 한 중순에 제가 서울에 이제 성동교회에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 이제 그런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제일 오래된 12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로님들께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국 교회사 지식이 좀 짧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제 자신들의 교회가 백정들의 교회로 이렇게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정들의 교회. 그리고 또 한 이제 연세 높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분이 누구시냐? 우리 교회 이제 초대 장로님, 첫 번째 장로님, 박 장로님의 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백정은 무엇이고 또 그 참 초대 장로님, 박 장로님은 내가 뭐 박 장로님 한두 분이십니까? 아니, 박 장로님은 또 누구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돌아와서 한국교회사 책들, 이제 성동교회 역사 같은 걸 쭉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제 사무엘 무어 이렇게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한국 이름은 모삼열입니다. 모삼열. 이제 우리가 1893년에 이제 이 어떤 지금 을지로 쪽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당, 우리로 말하면 성교원 같은 아이들 예수교 학당과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 버려진 천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노방 정도를 하시면서 그 천민들 교육이라고는 전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야 예수교 학당에 보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성춘. 근데 이 사람은 백정입니다, 백정. 그런데 이 백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아들을 이제 이 예수교 학당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서울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장티푸스인지 콜레라인지. 그런데 이 어떤 박성춘이 이 전염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교 학당에 갔던 아들 봉추리가 이거를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한 분을 모시고 박성춘 집에 찾아와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에비선 선교사입니다. 에비선 선교사. 이 에비선 선교사가 누구냐? 고종 황제의 의이었어요. 고종 황제를 돌보는 의이 의사를 데리고 그 백정 집에 찾아와서 정성껏 돌봐줘가지고 그 전염병에서 이 사람이 낫습니다. 박성춘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고, 그리고 황제를 돌보는 의사가 백정인 자기를 위해 집까지 와서 돌봤으니까 결국 감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 떠나버린, 누가 떠나버렸느냐? 양반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니, 백정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래서 결국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이제 떠나고 나서 몇 사람 안 남았죠. 그런데 이제 이 박성춘이 열심히 또 전도를 해서 백정들이 또 몇 가지 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양반들 쪽에서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협상이 들어왔느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대신 양반인 우리는 앞에 앉히고 백정인 이 사람들은 뒤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협상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백정이든 양반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부하게 돼. 그래서 이 양반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이 됐나? 백정들의 교회가 됐고, 그 후에 이제 양반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소위 첫 번째 장로님 투표를 했어요. 첫 번째 장로님 투표. 그 첫 번째 장로님 투표를 해서 당선되신 분이 누구냐? 이 박성춘 백정. 이분이 첫 번째 장로님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장로. 그런데 그 아들 봉출이죠. 봉출이. 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예수교 학당에 보내졌는데 그가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첫 번째 천민 출신의 의사가 되고 한국에서 첫 번째 다섯 명의 외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황제를 고쳐주는, 그리고 나중에 전염병이 돌 때 자기를 무시했던 이제 이 어떤 소위 양반들 자제들도 다 고쳐주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 한 형제다 자매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 그것은 세상이 볼 때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죠.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고 외명 있고 유명세 타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를 비교할 때 이런 비교를 하죠. 결국 왜 일본은 먼저 복음이 들어왔지만 왕성해지지 못했나? 결국 일본은 이걸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전에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천민과 양반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양반과 그리고 천민이 모여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충격을 줬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소중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행복의 초대 꼭 나의 오네시모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기록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유익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귀하게 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